본 방송의 주제는 교실과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도자, 교사, 선교사, 부모로서 우리 모두는 복음의 교리를 우리에게 계시된 대로 가르치고 배우라는 평생 목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훌륭한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원리들에 관해 저와 엘톤 페리 장로님의 간단한 대화로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임무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관해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던 몇 가지 개인적인 경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깊게 경청하신다면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또한 자발적인 학습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가 끝나면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이 가르칠 준비를 하는 것에 관해 훈련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런 후 장로님은 교실에서 가르치는 예를 보여주기 위해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 참여하실 것입니다. 어느 12사로라도 이 시범 공과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접근하는 방법은 서로 다를 것입니다. 모든 교사나 상황에 적용되는 한 가지 방법이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르치기 위해 우리 자신의 준비, 경험, 성격, 지식 및 간증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홀런드 장로님의 발표 후에는 5분간 짧게 휴식을 갖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교회 모든 직책에는 잘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교사는 매우 중요한 부름입니다. 잠깐 시간을 내어 교회 부름의 필수적인 부분인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미나리 책임자로 지명되었지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세미나리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방법과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라는 임무를 받아 고용되었으며 급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세미나리 수업 시간에 들어가 저도 범했던 실수를 그 교사에게 개선하도록 지적해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낯뜨거웠습니다. 그러면서 교습법 개선 방법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리 장로님과 롬니 장로님은 항상 가르쳤으며 그분들은 어떤 것에 관해 제게 무엇인가를 말하거나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한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제가 현재 이 직책이나 부름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 가지 장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우고 싶어 했으며 그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고 배우고 싶어 한다면 주님은 계속 여러분을 가르치실 것이며 때로는 여러분이 알고 싶다고 생각해보지도 못한 것들까지 가르쳐주실 것입니다. 그 두 위대한 교사들께서는 제게 가르침을 주시곤 했습니다. 롬니 형제님을 뵙게 되면 그분은 가끔 페커 형제, 자네에게 말해줄 것이 있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무언가 가르침을 받게 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제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말하려 하셨으며 저는 늘 그 가르침에 감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저는 일찍이 연로한 분들의 말이 경청하는 것이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번은 한 스테이크 회장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훌륭한 분들 앞에 있으려고 항상 노력했습니다. 비록 그는 아이다우주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 살았지만 그는 강연이 있다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 저는 무언가 배울 수 있다는 배울 수 있는 그 모임에 가려고 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늘 연로한 분들과 가까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그 연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는 12사도 정원의 리그랜드 리차드 장로님이 다른 형제님들처럼 빨리 걷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항상 기다리면서 그분을 위해 문을 열어주고 맨 뒤에서 함께 건물에 들어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루는 한 형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차즈 형제님을 돌봐드리시니 참 친절하십니다. 이 말에 저는 형제님은 저의 이기적인 동기를 모르시는군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뒤에서 걸어가며 저는 그분의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가 일표드 우드롭을 기억하고 계시고 또 말씀을 하시곤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대1로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강력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문제를 개선할 때 그렇게 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은 또 다른 가르침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쉬울 수도 혹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은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며 그런 다음 정신이 깨끗한 아침에 곰곰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르쳐야 할 개념들이 떠오릅니다. 저는 얼마나 자주 어제부터 한 건 아니지만 해야 할 임무를 받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마음속에 실마리도 잡지 못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총괄여건들과 함께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떠오르리라고 확신했고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로님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가르칠 때 경전을 사용하는 일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저는 항상 경전에 의지합니다. 경전에서 가르치는 주제, 즉 복음 주제에 상관없이 가르침과 가르치는 방법의 가장 훌륭한 모범, 가르치는 방법의 가장 훌륭한 모델은 주님과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단상이나 발언들 앞에 경전을 지참하지 않은 채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장로님이 다른 주제로 저를 당황하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경전을 또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은 그 경전을 항상 갖고 다니십니다. 제가 회장님과 함께 있을 때마다 회장님은 그 경전을 갖고 계십니다. 회장님께서 한 번은 그 경전이 물에 젖었던 일과 그 일로 인해 오히려 경전을 더 빨리 넘길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에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회장님은 가르칠 때 이 경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한 번은 집 밖에 있는 잔디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부르는 바람에 그 작은 탁자 위에 경전을 펴놓은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노인네들이 그런 습성이 있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깜빡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잔디밭에 있는 자동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지요. 아침에 밖으로 나오면서 이런 50년 동안이나 표시해온 내 경전을 못 쓰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전이 그저 이렇게 부드러워져 있더군요. 그래서 만약 새 경전을 구하게 되면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비를 맞춰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우리에게 경전에 대해 말합니다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말합니다. 회장님은 가르치실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십니까?
계속 읽으십시오. 예를 들어 몰몬경을 읽을 경우 저는 몰몬경을 읽어야겠다고 결심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가 10대였는데 몰몬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나 니파이는 훌륭하신 부모에게서 태어나. 그리고 그 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읽으면서 저는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계속해서 이사의 말씀이 나오는 장, 즉 구약의 선지자 언어가 있는 것까지는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 달 후에 다시 몰몬경을 읽어야겠다고 결심하고 몰몬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나 니파이는 훌륭하신 부모에게서 태어나. 그러나 그렇게 읽을 때마다 이사야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장벽에 부딪히곤 했습니다. 전 생각했죠. 도대체 이 말씀은 왜 여기 들어있는 것일까? 그래서 마침내 그 부분도 끝까지 읽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10대였을 때 이해하지도 못하는 단어들을 봐야 했지만 계속 책장을 넘기면서 읽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일마서까지만 가면 쉽게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읽겠다고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저 조금 배워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몰몬경, 신학전서, 교리화성약, 값진 진주 등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세월 매년 여름 세미나를 쉬는 방학 동안에 경전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경전을 읽는 것을 하나의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개종자들이 교사로서 처음 부름받기 전에 그들이 어떤 권고의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들에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가르침의 은사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도록 권고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몰몬경은 은사에 대해 말하고 여러 은사를 설명합니다. 그 가운데는 영으로 가르치는 영으로 복음을 가르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내용을 읽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은사야. 저는 경전에서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을 찾았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래서 저는 어느 사람에게든 계속 간구하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그리고 그 은사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사들이 가르칠 때 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합당한 생활을 하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모일 경우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계명을 지키고 해야 할 일과 또 해야 할 시기를 알 수 있도록 능력과 영감을 꾸준히 영감을 구하기 위해 꾸준히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간구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받으리라고 믿으며 신앙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 후 작은 하나의 성구, 즉 그것이 만약 선한 것일 경우라는 말씀을 더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매우 실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봉사의 성역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연로한 사람일 수도 있고 모든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젊은이일 수도 있으며 자녀들과 더불어 일상이 바쁜 어머니일 수도 있고 일 때문에 바쁜 아버지일 수도 있으나 여러분은 가르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며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며 저는 그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분은 항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으니 그것은 사실 그물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물과 같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지 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그들이 갈전 지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쁜 땅과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 말씀하신 후 한 달쯤 지나고 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려 나가 그의 손에 있는 씨앗을 보면서 그 가르침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막연한 가능성에 지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비유와 이야기 또는 예를 활용할 경우 그것들은 반원들이 수업을 마친 후에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그분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분은 때로 아주 엄격하셨지만 가르침은 항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교사의 부름은 신성한 부름이요 거룩한 부름입니다. 제가 그들 교사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은 결코 혼자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경전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경전에 대해 말합니다. 경전의 엘마셋에 보면 주님은 모든 나라와 방언에 교사를 허락하시며 라는 말씀이 있으며 너희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하면 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제가 그룹이나 반원들을 가르칠 때 물론 뭐 장로님은 아니지만 저는 속으로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저는 기도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모릅니다.
가르침은 교회 모든 활동에서 핵심입니다. 자신을 교사로서 준비시키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교사입니다. 지도자는 교사이며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도 교사입니다. 상담하는 사람도 교사이고 부모도 교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르치도록 가르침의 원리를 배우도록 자신에게 주어질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회원들이 교회에서 모든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리와 성약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주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리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수를 받는 성직자가 없다는 것 그리하여 모든 형제들이 신권을 소유할 수 있으며 모든 자매가 교회에서 부름을 받을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가르침은 우리가 행하는 바의 중심이 됩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교회와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큰 차이가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더 친밀감이 있고 훌륭하며 쉽게 하지만 좀 덜 형식적으로 가르칠 수 있으며 부모에게 직접 보여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들이 왜냐고 물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그 이유를 잘 모르고 또 그것이 그저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왜냐하면 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이해하도록 순종을 가르치십시오. 가정에는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강력한 사랑의 유대가 있습니다.
회장님, 학생들은 교사에게서 그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되는 영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 그들은 교사가 그들을 사랑하고 교사가 그들을 가르치기 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그런 다음 교사는 그들의 수준에서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조차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높은 수준의 것들 또 중요성을 찾을 수 없는 주제에 관해 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일상생활에서 그들과 함께 걷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으며 그분의 가르침은 항상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르칠 것이 있다면 그들은 정말로 그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10대들조차 특히 10대들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사들은 전해야 할 말을 빠짐없이 다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한 준비에는 교사의 발표가 학생들이 참여하고 또 그들이 질문과 발표를 할 만큼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발표 도중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남겨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신은 여러분의 기억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그리고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할 경우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몇 가지 경험과 가보았던 장소 혹은 보았던 무엇인가를 공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전은 그 모든 것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규칙과 규정에 대해 알아내기 위해 이따금씩 읽어야 하는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많은 가르침은 때때로 너무 딱딱해서 마치 강의와 같습니다. 우리는 공과를 마치 강의처럼 하면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이나 대회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모임에서 말하는 사람을 설교자라고 하면 그것은 강의입니다. 그러나 가르침은 상호 교류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과 시간에 쉽게 질문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순교에 관해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교사로서 그에 관한 모든 역사를 공부했고 1844년 6월 27일 오후 4시경에 카테지 감옥에서 선지자가 총에 맞아 죽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선지자가 어느 날 몇 시에 어디서 총에 맞았느냐고 묻는다면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교재에서 읽기 전에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로하여금 그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그로하여금 그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묻는 순간 그들은 할 말이 떠오릅니다. 공과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장 수줍어하는 학생이라도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질문을 유도하고 공과를 조정하고 관리할 방법이 생깁니다.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공과 시간에 자유롭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을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마치 여러분이 가보지 않은 장소에서 돌아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영을 지녀야 합니다.